수학에 상처받은 당신을 위한 힐링 팟캐스트. 적분이 콩나물 사는데 무슨 도움이 돼? 이제 본격적으로 재미있는 수학 이야기를 시작해볼까요?
자, 그녀의 목소리 듣고 돌아오셨습니다.
네.
아, 참.
오늘은 재미있는 수학 이야기로 돌아왔습니다. 재미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재미있는 수학 이야기로 돌아와야 되는데, 아, 막 그렇게 재밌긴 재밌다.
재밌을 수 있습니다.
재밌을 수 있습니다. 예, 아무튼.
왜냐하면 저희가 통 이 재수강 코너에서
네네.
다뤘던 이야기들은 주로 저 바다 건너 유럽의 이야기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뭐 다 바다 건너 가야죠, 뭐.
하지만 오늘은 우리나라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어허, 신토부야.
감히. 네.
그래서 예전에 저희 뭐 메일이나 그 댓글로 음흠. 간간이 우리나라 수학자 이야기 해주세요.
네.
뭐 그다음에 또 여성 수학자 이야기 해주세요. 네. 뭐 이런 말씀이 있으셨는데 저희가 이번에는 조선의 수학자.
와우.
와우. 심지어 홍정아 들어는 네. 봤니 얘들아? 홍정아. 예, 수학자 홍정아님의 이야기를 준비해봤습니다.
네.
야, 근데 일단은 이걸 선택한 송쌤한테 아, 네. 내가 오랜만에 칭찬한다.
뭐 자꾸 칭찬을 해.
저번에 내 칭찬 안 했잖아. 원뿔이 이게 뭐냐?
원뿔 곡선도 칭찬했습니다.
아, 칭찬했습니까?
네, 원고가 그럼, 얇다고.
아, 그렇지. 원고가 얇다고 했지. 내가 내용 가지고 칭찬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아, 소재가 신선했다.
네.
야, 이제 드디어 머리가 좀씩 돌아가는구나. 아, 칭찬한다. 예, 요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조선의 수학자 홍정아 님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그렇게 자료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정답이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어.
재미난 얘기를 많이 해 주세요.
어, 난 진지충인데?
야, 좀 해 봐, 좀.
그래, 그래. 알겠어.
좀 열심히 해. 도연이를 생각하면서.
그래. 구독, 좋아요. 예.
네.
알겠습니다.
또 우리나라가 수학으로 따지면 불모지 같은 느낌 있지 않습니까?
뭐 불모지 같은 느낌이 아니라 불모지야. 불모지지 뭐.
네. 그래서 그 조선 이전의 또 수학 얘기도 짧게 정말 짧게 다뤄보고 우리나라 수학에 어떤 기록들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나라 수학 이야기를 기반으로 수학자 홍정아님의 이야기까지 한번 네.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역사책에 네. 수학에 관련된 내용
네.
이 어디에 처음 등장하냐면
삼국사기.
삼국사기. 이 자식. 삼국사기 누가 썼게?
몰라.
아, 진짜. 삼국사기 김부식.
김부식 삼국사기.
삼국유사 1연.
1연.
이잖아.
그 정도는 알지.
외웠는데.
아니 근데 나 순간 근데 정말로 김부식 아 이게 우리 노래처럼
헷갈려요,
노래처럼 외웠잖아요. 그래서 순간 아 이게
외우기 되게 쉬워. 삼국 유사에 이응이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일연인 거야.
그래 막 그딴 식으로 어. 외우는데 심지어 그렇게 외운 것도 기억이 안 나.
맞아. 네. 나 그렇게 해서 시험 봤는데.
그래, 시험은 다 잘 봤어. 문제는 늘 맞춘다니까. 이게 문제야.
근데 이거
나중에 기억이 안 나지.
책을 누가 쓴 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게 왜 시험 문제 나왔을까요?
아.
그죠.
아무튼요. 예. 네.
하여튼 삼국사기에 이런 기록이 있답니다.
네.
신라 신문왕 2년. 서기 몇 년?
682년. 네,
682년. 국학에서 학생들에게 중국의 산서로 수학을 교육시켰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서 산서란?
수학책이죠.
그렇죠. 산자가 그 계산할 때 그 산자인가 봐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수학이란 말은 이제 근대에 생긴 말일 것이고요. 옛날 우리 조상들은 산학이라 불렀죠.
산학.
네.
산수.
그렇죠.
뭔가 계산한다 이거겠네요. 네. 그죠?
신라 신문왕 2년.
음흠.
이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정답.
몰라. 뭐 자꾸 물어보지 마.
이 682년이면 뭐 통일신라 시대입니까? 뭐야 아는 거 아무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래도 나는 이과생이니까 좀 그렇다 치지만 앞에 문과생 두 분은
아니 근데 신라 시험 보고 나면 다
아니
까먹어.
역사는 공통 아니야? 역사 공통?
역사 공통이지.
수학 국사 공통 아닙니까?
근데 기억 진짜 잘 안 난다.
그럼 신문왕의 어떤 업적이라든지 가계라든지 이런 거 좀 읊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뭐 그런 것까지 외우고 사니 우리가.
김춘추랑 어떤 관계입니까?
춘추? 진짜 너무 모른다.
춘추는 나이 아니야? 춘추는 나이.
내가 그 드립 치려고 그래.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했지만 다 편집이 될 것 같아. 뭐라도 입을 떼보세요.
아니 내가 그래서 검색하고 있었어요.
검색 지금 막이 준비를 해야지 도현이 아버지.
아니 뭐 지나가자 뭐 이게 그렇게 중요해?
아니 내용이 없으니까. 신문왕이 어떤 왕인지라도 좀 얘기해 줘 봐봐.
아니 내 신문왕 기억나.
뭔데?
기다려 봐봐.
왜 이 사람이 국학에게 학생들에게 수학을 가르치라고 했냐고.
오케이.
아 진짜 무식하다.
오케이. 자, 다시 질문해봐. 나 이제 알았어.
어, 신라 신문왕 뭐 그거 관련해서 할 말 없습니까 정답?
아유 할 말이 많죠.
아, 역시. 아 역시 문과생.
아 진짜.
수학자들의 대변인. 수학만 포기했지 역사는 좀 안다.
그렇지.
그렇지. 역할을 할 때가 됐습니다.
아니 통일신라 누가 만듭니까? 문무왕 아닙니까?
통일문무왕.
그렇죠. 통일문무왕 676년입니다.
아, 통일이 된 게.
그렇죠.
그때 통일신라 시대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무왕이 네. 이제 통일신라 그러니까 이 상복 통일을 완수한 후에
네?
이제 그 다음에 즉위한 사람이 바로 신문왕입니다.
아 신문왕입니까?
그렇죠.
아, 이분이 왜 근데 하필 수학을 가르치라고 또 했을까요?
그건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빈칸을 잘 메우셔야죠.
어.
통일을 하려면 열심히 전쟁을 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하죠.
어, 그렇게 전쟁에서 어떤 나라의 국경이 완성되고 나라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음흠.
그러면 필히 수학적인 지식이 필요했을 겁니다. 영토도 재정비하고 세금도 걷고 땅도 이렇게 나눠주고 하려면 그런 필요성에서
왕이?
그렇죠
왕이
그런 필요성에서 수학이 필요하니 가르쳐라라고 했지 않았을까요?
어...
그러면 역사의 기록이 아무것도 없다가 갑자기 신문학 때 갑자기 수학을 합시다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렇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이 어떤 통일 과정에서 그
그렇죠.
국가를 건국하는 과정에서는 정신없이 그냥 열심히 썰어 제껴
일단 땅만 빼서
일단 빼서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한번 그렇죠. 재정비할 때는 아 뭔가 체계가 필요하다.
그렇죠. 재정비하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규모의 엄청난 단위의 정비를 할 때는 그리고
그렇죠.
어떤 기준이 필요한데
수학이
그 수단이 수학이다.
영토도 갑자기 늘어났지 않았겠습니까 신라 입장에서?
그렇지.
네.
요거 한쪽 구석탱이에 있다가 이걸 다 먹었으니
그렇죠.
어허.
그래서 필연적으로 수학의 필요성을 느꼈을 것이다.
그래서
국학에서
그렇다.
수학을 가르쳐라.
심지어 신문학 2년
때
즉위하고 그 다음에 바로
그렇죠.
어허.
문무왕은 통일의 업적을 남기셨으니
그렇죠.
그 다음 왕은 통일된 그 땅을 내가 잘 정비해 보겠습니다. 뭐 이런 입장이었겠죠. 이런 걸 기대했단 말입니다.
아, 그렇죠. 네가 그냥 얘기해라 그냥.
그러니까.
네가 저 잘한 거 네가 얘기해. 원래 나는 막 세상 얘기 말고 막 어디 막 좀 막 영이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미술이 어쩌고 막 그런 거 좋아해. 그런 거 해라 뭐 그냥.
아니 무슨 수학 얘기해도 어렵고 역사 얘기해도 어렵고 뭐 다 어렵대. 네. 하지만 여기서 포인트는 중국의 수학책으로 가르쳤다는 거죠.
뭐 그 전까지 뭐 없었겠지요. 네, 아마도.
중국이 아무래도 이제 세상의 전체였을 테니까요. 그래서 쭉 넘어가서
네.
이제 조선으로 넘어갑니다.
예.
네. 세종대왕. 세종대왕이 누군지 설명이 필요합니까?
아유, 굳이 표현하기 네. 필요가 있습니까? 뭐.
이 세종대왕 때는 정말 우리나라의 문명이 꽃을 피웠던 시기 아닙니까?
뭐 여하튼 결국 3세대 정도가 넘어가면 여러 가지 혼란적인 것들이 좀 정비가 되고
네.
실질적으로 또 물질적으로도 이제 조금씩 축착이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네.
대체적으로 그래요. 뭐든 거의
그쵸.
문명의 막 시작의 3세대 정도가 늘 대체적으로 그런 일들을 일으키죠.
이제 세종대왕이 5만 대만 항모를 다 하셨잖아요.
진짜 5만 대만 다 했죠.
그 이때 무슨 음악도 막 발전하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네, 이게 안 한 항문이 없으세요. 뭐 천문학도
네,
하고 막.
근데 그때 당시 이제 우리가 받아들였던 유학이라는 것 자체가 인간의 완성형들을 지향하기 때문에 결국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공자가 이야기했던 이상향의 군자의 모습에 다 들어가요. 아까지 음악까지.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필히 해야 돼요. 맨 마지막에 이제 도달하는 게 예술적인 어떤 완성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여튼 뭐 한글도 만드시고
네.
과학기술에도 관심이 많으시고
네.
음악에도 관심이 많으셨던 이 세종대왕님께서 수학에는 관심이 없었을까요?
있었겠지.
그러니까 제가 이 말을 하겠죠.
그렇죠.
역시 킹 세종이다.
킹 세종이다.
역시 세종대왕님이십니다.
근데 이게 보면
네.
결국 수학이라고 하는 게 그때 당시는 쓸모를 중심으로 움직였다고 볼 수 있네요. 굉장히
그렇죠.
실용주의적으로.
네.
네.
세종대왕은 고려가 망한 원인 중 하나가
예?
양전 제도의 문란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죠. 그때 당시 뭐 다 그렇지 않습니까?
양전 제도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최근에 우리가 아니 최근에 우리가 드라마 그 육룡이 나르샤 그거 보시면 얼추 건국 그 스토리가 많이 나와요. 그리고 그때 당시 이제 토지 제도 그게 얼마나 이제 개판이었는지
그렇죠.
얼마나 이제 쪽쪽 빨아 먹었으면 이게 도저히 이렇게 일반 백성들의 삶이라고 하는 게
그렇죠.
완전 무너지는 상황이어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 양전제도 뭐 복잡하게 생각할 것도 없어요. 그냥 토지제도예요.
그렇죠.
예, 토지제도고 결국에 거기서 어떻게 세금을 거둘래? 그때 당시에는 뭐 화폐나 뭐 이런 걸로 세금을 그렇죠. 거둔 게 아니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땅이 이제 네모 반듯하다면 땅의 넓이를 쉽게 계산해서 이 땅이 더 넓으니까 여기는 조세를 좀 더 많이 걷어야 되겠다는 계산이 금방금방 쓰는데 저희가 기약 얘기할 때도 했지만
네네네.
땅이 절대 네모 반듯하기만 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평야지대라고 할 만한 것들도 그 막 정말 많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예전에는 또 산간지역 같은 데 가서 다 개간해서 하니까
그렇죠.
모양이 삐뚤빼뚤할 수밖에 없고 그 상황에서도 실은 소유권도 되게 불분명하죠. 왔다 그렇죠. 갔다 하기도 하고.
여튼 그래서 이 고려의 멸망의 원인이 양전제도의 문란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조선의 세종대왕은 이를 보완하고자 수학교육을 장려하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쯤 되니까 네. 내가 좀 반성을 하게 되네요.
어떤 반성을 하시게 되나요?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수학의 쓸모라는 게 결국에는 모호하고 그냥 무뚱그려서 지나갔던 것들이 선명하게 어떤 기준을 잡는 것들이네요. 그리고 때로는 인간의 삶이 그렇잖아요. 그냥 뭐 너도 좋고 나도 좋고 하는 것들이 좋을 때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경계가 불분명할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 삶이 이렇게 흔들리나 봐.
좀
경계가 없어서.
네, 일 좀 줄이고.
그러니까.
좀. 하세요 잘.
네네 알겠습니다.
네. 근데 본 방송 들으니까 부쩍 말씀이 없으시네요 보경님께서.
아 저요? 이런 건 좀 약합니다. 제가.
뭘 아는 게 나와요 말을 써놓고는데.
아
그렇군요.
역사 전문가로 내 모셨는데.
잘못.
역사 전문가 영어 학원을 운영 중이신.
그렇군요. 전혀 말씀이 없으시군요.
아 저는 네. 시청자 입장으로.
알겠습니다.
아, 그럼요. 충분합니다 입장으로. 정치자도. 네. 예.
끼어들 타이밍이 되시면.
언제든지 끼어드십시오. 네.
네. 그리고 이제 세종대왕 본인도
네.
정인지로부터
음흠.
산학 계몽에 관한 강의를 받았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아 일단은 여기 하나 짚고 가죠. 그때 당시 수학자 그리고 수학이라고 하면 이게 네. 신분이 어떻게 돼요?
아 이분 정인지님은
네네
영의정까지 지내신 재상이십니다.
그렇죠.
문돌이에요.
맞아요.
네.
문돌이.
문돌이십니다.
아 그때는 다 문돌이지. 문돌이 아니면 무돌이지.
그렇구나. 문무밖에
문무밖에 없지 뭐.
장영실.
아, 그건 좀
이과생.
그렇지. 넌 왜 이과생? 네.
정인지는 꽤 유명한 사람인데.
그렇죠. 정인지 많이 나와요.
역덕이라면 누구나 알 수밖에 없는데.
맞아요.
이분이 이제 영의정까지 잘 지내시고 세종도 잘 모시다가
음흠.
나중에는 이제 세조가 왕위 찬탈을 할 때 수양대군이.
그렇죠.
수양대군 아십니까?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넘어가. 그래 자 받아주게 다시
안 해
다시 알았어 방금 받아줬어 내가 방금 순간 지나가면서 아차했어 보니까 오늘 준비 많이 했네
많이 했어
야
이게
받아주니까
그냥 나온 자료가 아니야
그냥 나온 자료가 아니야 지금 이미 드립까지 다 계산된 거야 다 수학적으로 계산된 거야 너무 정신없이 왔네 내가
좀 준비 좀 하고 와라 뭐 하니 지금 내가 오늘 방송 내용 별 거 없다고 잘 메워야 된다고 했어 안 했어 했어 안 했어
편집할 거야 안 할 거야 이거 야 이것도 재밌는데 편집하지 말라고
이거 살릴게
그래 살리자
지금 말이야 열심히 하라니까 좀
아 그래요
네.
네.
하여튼 수양대군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네.
그분이 왕이 찬탈할 때 정인지가 또 함께 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봐봐 세종대왕을 열심히 모셨잖아 그런데 세종대왕의 손자가 단종이잖아
그렇지
세종대왕의 손자를 죽이는 데 앞장선 거지 정인지란 사람이
되게 묘한 사람이네.
그죠.
그렇구나.
이걸 제 입으로 얘기해야 됩니까?
네가 얘기해 주세요. 이거 잘 안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분이 영의정까지 하신 엄청난 문과생이셨는데 이분이 쓰신 책이 있습니다.
무슨 책을 썼어요?
칠정산이라는 책.
칠정산?
거기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술 이름 같은데? 칠정산.
술 이름이라고요? 술 좋아하십니까?
저랑 아니, 우리 전통주 막 이런 거
칠정산?
아닌가?
끝나고 칠정산 한 장. 아.
난 처음 듣는데 칠정산?
나도.
네. 이게 이제 하늘의 우주 천체의 움직임을 정밀하게 계산해서 정리한 책입니다.
칠정.
네. 근데 이 책을 쓰신 분이 이제 정인지라는 분이신 거죠.
아, 그래도 나름 이게 진짜 학자로서 이 뭔가를 좀 했던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수학적 계산이 매우 뛰어나셨던 분이신 거죠. 네. 그래서 세종대왕이 이 정인지로부터 수학을 물어봤다는 내용이 세종실록에 적혀져 있습니다.
오, 수학 선생님이셨네.
그렇죠.
아, 그런 셈이네. 또 그렇게
따지면 세종의 수학 스승일 수도 있는 거지.
근데 그때 당시는 아마 학문에 통달한다는 의미가 뭐 수학에만 특화된다 뭐는 아닐 거고 다 잘하는 걸 텐데.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세종실록 12년 네. 10월 23일자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임금이 산학계몽을 배우는데 부재학 정인지가 들어와서 모시고 질문을 기다리고 있으니 임금이 말하기를 산수를 배우는 것이 임금에게는 필요가 없을 듯 하나 이것도 성인이 제정한 것이므로 나는 이것을 알고자 한다.
수학 공부를 하셨던 분이시죠.
임금에게는 필요 없을 그치. 듯 하나.
이 부분이 약간 이 부분이 실망스럽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도 수학은 다 싫어했다.
하지만 공부하셨다.
에, 하긴 했다.
어, 그래서 열심히 하셨다. 역시 킹 세종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때 보통 배웠던 책은 중국에서 건너온 산학계몽이란 책을 주로 봤어요.
산학계몽.
네, 이게
되게 오래됐어요. 산학계몽이란
책. 엄청 오래됐죠. 1299년에 발견된 책인데.
1299년에 발견된 책.
발간.
발간.
이게 누가 썼냐면 중국 원나라.
원나라? 네.
원나라면 우리 항상 고려 말쯤 아닙니까?
그렇죠.
네. 원나라 수학자인 주세거리가 쓴 책입니다. 오. 근데 이게 총 상중하 세 권에 걸쳐서
예.
259문제가 수록되어 있는 책인데
네네.
뭔가 난이도가 순차적으로 되어 있어서 당시 수학을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교과서처럼 쓰였던 책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그냥 문제 모음집이네.
예전 책은 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 오늘 송쌤이 그 이제 녹음 전에 보여주셨던 저 책 보고 구일집이라는 책을 보고 좀 놀랬던 게 우리 내 머릿속에 수학책은 일단 개념이 나오고 그걸 적용한 무엇이 나와야 그게 수학책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렇죠.
계속 문제
문제만 나열이야.
어, 예시만 계속 그쵸. 나열인 거야. 네. 아, 그래서 나는 그게 좀 약간 놀라웠거든.
그 당시 수학책이 어떻게 적혀져 있었냐면 문제를 적어놔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수식이 적힌 게 아니라 활용 문제처럼 어떤 상황, 철수와 영희가 뭘 했을 때 뭘 했습니다. 이런
질문,
어, 문제만 있는 거야. 어, 그런 거죠. 그렇고 답이 있고 해설이 있어. 그게 끝이야.
그러니까.
어, 그런 식으로만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건 그 연역적인 사고랑 귀납적 사고의 차이인데
그렇죠.
그게 애초에 우리한테는 없었나 봐.
그러니까 이게 서양 수학 체계의 완전 다른 점이죠.
그게 논리학의 발전하고 궤를 같이 하나 봐요.
그렇죠.
어, 그러면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게 귀납적으로 접근하게 되면 어떤 문제를 적용하거나 이게 뭔가 그 다음 단계로 도약하는데 되게 한계가 명백해져요.
그렇지. 어. 귀납적인 방법이니까.
근데 그 차이가 여기서 전형적으로 드러나는 것 같아요. 동양의 체계가.
그러니까 다 예시 같은 문제들만 가득가득 차 있고 이것을 뭉뚱그려서 뭐 어떤 원리다 이렇게 적혀져 있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양의 수학 체계는 이런 류들은 미지수를 X로 두고 뭐 정리하면은 1차 방정식꼴로 우리가 묶을 수 있고 1차 방정식은 이런 식으로 풉니다라고 정리가 되어 있는데 약간 그런 느낌, 그렇게 분류된 느낌은 덜한 거지.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 산학계몽이
네.
당시 수학자들이라면 누구나 봐야 했을 어찌 보면 수학의 정석 같은 역할을 했다.
그렇구나.
네. 그래서 이게 그 나중에 수학 관련된 관료를 뽑을 때도 반드시 봐야 될 책으로 네 들어갔었습니다.
와, 이때는 관료되는 것도 쉬웠나 보다. 그냥 요 책만 달달달 대충 하면 되겠네.
아, 수학 관료를 뽑기 위해서 봤던 네. 시험이 있었는데
네네.
그 시험은 세 가지 책을 봐야 됐습니다.
아, 그래요? 네. 요 책만 보면 되는 게 아니었구나. 네,
두 가지 중국 책이 더 있습니다. 네.
그래도 지금 애들이 공부하는 거에 비하면 엄청 적은 거 아니야?
그 당시에는 수학 공부를 하려고 하는 애들이 잘 없었으니까.
네, 그렇긴 하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세종의 이제 기록이 있더라. 네. 역시 세종대왕이더라.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기록을 또 살펴보면 예. 세조실록이 있습니다. 세조가 누굽니까? 수양대군.
그렇죠.
이정재.
그렇죠.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왕이 됐죠. 예.
네. 그 세조실록에도 살펴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음흠. 세종 때 산악이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있는데 네. 왜 이렇게 요즘 쇠퇴하였는가?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이런 문구가 있답니다.
여하튼 필요성을 다 인지하고 있었구나.
그렇죠. 그 다음 기록을 또 살펴보면 네. 이제는 성종입니다. 성종은 몇 대왕입니까?
태정, 태세, 문단세.
이거 다 압니까?
얼추 다 아는 것 같긴 한데 이것도 자신 물어봅니다. 없다.
예성연중 뭐 이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예성연중 이런 거 아니야?
임명 뭐
그렇지. 뭐지? 근데 이게 늘 헷갈려. 대장 태세 문단세 예성. 예전에 근데 그 짤은 본 것 같다. 아이유가 이거 한번 풀로 제대로 외워가지고.
아 그랬어요?
네. 그래서 이제 개념 있다 이렇게 한 적이 있었는데.
야 근데 역덕들이 우리 지금 방송 들으면 엄청 가슴을 치고 있겠는데.
진짜 이거? 이것들이 지금 정신이 제대로 박힌 거야. 막 이렇게.
답답하면 나와요.
네. 하여튼 세조 다음이 이제 태정 태세 문단세 예종.
예종 성.
송이겠죠. 그쵸? 네. 성종이 성자 이룰성자거든요. 이 모든 것을 완성하신 분이죠. 경국대전도 이제 완성했고 성종
그렇겠네요.
때.
그렇죠. 예, 성종 때도 또 다른 이제 굳이 표현하면 태평성대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예.
하지만 이분이 이제 산악제도도 완비하셨던 왕이십니다. 괜히 성자를 붙인 게 아니다.
그렇네. 네.
완성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성종 때 이제 산악제도가 완비되어서 네. 산악에 대한 관직이 체계화되었습니다.
아 관직 자체가 체계됐다고? 그쵸. 그러니까 한두 명 뽑는 게 아니었네.
그렇죠. 관직이 생긴 거죠. 예. 본격적으로. 네. 종육품.
야, 종육품 정도 되면
산악교수.
야 어느 정도 급인 거야?
그거를 너희들이 답변해 주셔야죠.
아니 네가 좀 알아봤어
봐. 이게 무슨 지금으로는 뭐 장차관 정도 된다라든지.
아 높네. 아니
그렇다는 게 아니고. 아, 이게 뭔지 모른다고.
아, 모른다고?
아, 정신만. 내가 이걸 모은 거야. 종육품 적어놨으면.
기다려봐.
이게 지금으로 따지면 어떤 정도지? 그래야지 우리가 수학에 대한 이
그렇지.
당시의 느낌.
맞아.
어느 정도 대우해 주었는지를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맞아.
그럼 영의정은 몇 품인가? 아. 이건 또 비교해 주고.
그러니까. 응? 이거 우리 아버지는 잘 아시던데.
아, 내가 문과생 두 분에게 너무 큰 기대를 했습니까?
네, 종육품이면 엄청 낮을걸요? 완전 끄트머리 있거나 될 것 같은데. 그렇죠. 내 기억엔 그런데
그냥 넘어가. 메일로 누가 보내줄 거야.
그래 욕하면서 보내주는 거 저 무식한 것 같아.
원래 그 온라인상에서 답변을 얻으려면 네네. 잘못된 정보를 주면 답변을 준대잖아. 아
일부러 틀리면
그렇지.
내가 아는데 지금 틀린 척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이게 올 그래? 거야.
그래. 아 나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머릿속에 안 들어가는지 모르겠어. 지금 봐도 모르겠어.
그래 망했어.
그래 망했어.
가자. 망한 느낌으로 가자.
아 그래도 재미는 있잖아.
그래 재미는 있잖아.
그래 됐어. 그래 넘어가.
네, 오늘 웃음소리가 좋아서 아... 뭔가 있어 보일 것 같아.
살렸다.
네 그래서 관직을 체결했는데
예.
종육품 산학교수 이게 제일 높은 이제 직입니다.
네.
그다음에 또 똑같은 종육품 별제
야, 종칠품 계사
네. 정구품
산학훈도
네. 그리고 이제 이 산악의 관직을 얻기 위해서 공부하시는 산악 생도들이 또 있었답니다.
야 이때부터 생도라는 단어를 썼구나.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공부하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시험을 치는 거죠. 어허. 거기서 합격하면 이제 이 관직을 오를 수 있는 거였죠.
아 그렇군요. 네.
하지만 당시 이 산악을 양반들이 하는 학문이라고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주로 중인들이
그렇지.
했던 거죠.
중인들의 등용문이었겠다.
그렇죠.
딱 그 포지션이.
네. 그러니까 허준도 이제 중인 출신이라서. 그
문제가 많았잖아요. 그렇죠.
의술 의학 부분. 네, 그쪽으로밖에 못했죠. 중인은 어떤 신분입니까? 이렇게 또 물어보면 안 되겠죠, 제가.
그렇지.
네, 빨리 넘어가야 되죠.
네. 네.
하여튼 산악은 중인들이 주로 하는 학문이었다. 왜냐하면 벼슬길이 중인들에게 열려 있는 거였기 때문이죠. 네. 그 다음 기록을 살펴보겠습니다.
예.
그 다음엔 영조로 넘어가겠습니다.
아, 영조.
자, 영조에 대해서 아는 거 빨리 썰을 풀어보세요.
없어.
저도 없어요.
뭐 사도세자도 몰라?
아, 몰라. 아, 나도 삐졌어. 나 싫어.
와 진짜.
아 내가 애들한테 이렇게 까면 이런 느낌이겠다. 응? 너무 무식하다 맨날 얘기하니까.
누가? 아 애들한테?
내가 애들한테. 아
그렇게. 용변은 정말 오래 산 임금이죠. 90이 넘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너무 오래 살아서 발생된 그렇죠. 비극일 수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실은 사도세자가 이제 펼 때도 됐지.
그치.
네, 펼 때도 됐는데 그러니까 너무 오랫동안 그러니까
노인네가 적당히 꼬장꼬장하면 이제 좀 돌아가시면 그렇지. 이제 왕 돼가지고 이게 하는 건데
너무 불필요하게 오래 살았어. 그러니까
다이렉트로 손주에게 왕위를 물려주신 분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근데 영조의 그 이제 왕 되는 그 과정 자체가 그렇죠. 좀 그래서 그래요.
그렇죠. 네. 그게 드라마한 게 있습니다. 제목이 뭐였죠?
드라마한 게 있다고?
이산이란 드라마가 있죠.
난 그건 안 봤다. 아.
여튼 그 드라마가 있죠.
네.
네. 이산이 이제 그 드라마에서 보면은 거의 잠을 안 자요.
아.
밤을 꼴딱 새. 왜냐면 늘 자기를 암살하려는 세력들이 자기를 지키고 있어 가지고.
그 불안감하고 그 초조하고 그냥 계속 의심이 너무 많으니까. 만만하니까 아들 달다 뽑은 거죠.
그래서 되게 힘들게 지가 왕이 됐으니까 아들내미가 한 꼬라지가 마음에 안 든 거야.
그렇지.
뒤주에 가둬버리는 거지.
그래. 근데 그런 경우 너무 많아. 흔해.
그래요.
첫 세대가 이제 좀 그렇게 되면 그다음 아들이 너무 이제 못 크잖아. 큰 힘 밑에.
그리고 이때 사실 이 내용 또 영화 많이 됐잖아. 최근에 뭐 송강호가 영조 연기도 하고 유아인이 사도세자 역할도 하고. 맞다. 사도.
그래. 영화 사도.
네. 사도도 있었다. 네.
그것도 안 봤어. 참 나는 근데 정말 우리나라 역사에는 너무 무례하니까 내가 반성한다네.
나 진짜 너무 힘들다. 쫙쫙쫙쫙 티키타카가 너무 안 되네.
오늘따라 진짜 오늘 티키타카 안 된다 그지. 내가 반성한다네. 나 진짜 공부하고 올게.
아 참.
다음 주에 다시 녹음하던가.
안 해. 하여튼 그 영조 임금 때
예.
또 산악에 관련된 음흠.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뭐가 여기 있어요? 이미 성종 때 다 체계를 완성했다며.
영조가 산악을 산악이라 부르지 못하게 한 거야.
왜?
자기 이름 이산이잖아.
어.
나랑 이름이 같아?
산자가?
산자 같아?
계산자 같아.
그 한자는 다르지. 근데 이제 한글로 읽었을 때 음이 같으니까.
근데 그때도 그런 문제가 꽤 있긴 그렇죠. 있더라. 그 뭐 음가가 비슷하면 뭐 다 바꿨어. 바꾸고
막 마을 이름도 바꾸고 그러던데.
맞아 그러네.
그래서 임금의 이름과 같은 글자를 쓰면 안 된다. 그래가 영조가 바로 산악을 주학으로 바꿉니다.
그래요?
이건 주산할 때 주자일 겁니다. 아마.
아 그래서 나중에 주판이 생겼구나.
주판은 먼저 생겼죠.
아니 그러니까 그 주자가 그 주자인가 보구나. 네.
그리고 이제 산악 관련 관직에 종사한 사람을 산원이라 불렀는데 산원을 계사라고 바꾸어 부르도록 했습니다.
어차피 산자 들어간 거 다 바꿔야 되니까.
계산할 때 계자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것이 조선시대 때 수학과 관련된 기록의 전부죠.
아 정말
네 뭐가 더 없습니다.
그래도 좋았겠다. 조사할 게 별로 없었네.
뭐야. 아니야 학차까지 뒤졌단 말이야. 그래도 안 나왔어.
다 뒤졌는데 이거밖에 없었어.
제가 뒤졌을 거는 이게 전부였습니다.
눈물 난다. 네. 눈물 난다.
이러면 우리가 알 수 있죠.
얼마나 수학을 등한시했고 그렇죠. 굳이 하지 않았는지
기록이 요 정도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군요.
네. 네. 조선시대 산학책은
예.
이제 임진년과 정유년에 일어난 두 번의 외란으로 인해서 완전히 다 없어졌습니다.
근데 실은 뭐 이렇게 외란 때 뭐 소실된 게 이것만은 아니죠. 그냥 싸그리 다 없어지니까요.
병자호란 때도 좀 없어졌겠지.
그렇지 네. 뭐.
근데 이제 드라마 허준 같은 거 보면 허준이 이제 선조 때 사람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전쟁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고 이 의서 같은 것들을 엄청나게 챙겨가지고 이제 피난을 갑니다. 그렇죠. 이거는 꼭 지켜야 된다. 그렇지. 이러면서
기록이니까.
그렇죠. 아 의원님 위험합니다. 그래도 허준이 안 된다.
끝까지.
목숨을 걸고 막 드라마에서 막 내가 이건 꼭 지켜야 된다. 이러면서 막 그러다가 이제 외적한테 이제 막 죽을 똥 살 똥하면서 하는 게 이제 극화돼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이때도 피난을 간다고 생각해봐. 선조 때 수학책을 싸들고 갔겠어?
아 그때 이거는 안 싸들었겠지.
에 버리는 거야.
그렇지. 에라
버리는. 에 버리는.
그러니까 중요도 순에서 밀렸겠지. 한참이지. 반직도 밀려 있는데.
그렇지. 집에 불났을 때 수학의 정석을 챙기진 않지.
그렇지.
너무 적절한 비유.
맞네.
그렇죠. 그래서 아마 더 잘 어서지지 않았을까. 전쟁이 났을 때.
어찌 됐든 별로 안 중요하니까.
네.
그렇겠다.
그렇죠. 그래서 현재 남아 있는 수학책들은. 정유년 이후에 쓰여진 책들입니다.
아 네. 그래요.
네. 그 이전에 혹시 누가 썼다 하더라도 없어? 없는 거죠.
와, 근데 가슴 아픈 게 이 시절이 이미 서양에서는 프린키피아 써지고 한참 나중 아니에요?
그렇죠.
한
600년 후반이죠.
그지 한 1700 네. 안 됐을 때 아니야 프린키피아 뉴턴이?
뉴턴이 그게 썼을 때 1600년도거든요.
그지 1700 네. 그래 한 1700 어제 17세기야 그렇죠. 네. 그게
그렇죠.
와 진짜 차이가 많이 난다.
이제 파스칼이 활약하고 데카르트가 이제 막 날아댕기고 이제 그 후에 뉴턴과 라이프니츠가 서로 미적분을 발견했니 많이 싸우고 있을 때.
그러니까 사유의 세계 자체가 달라 지금.
우리는 전쟁으로 이제 그나마 얼마 없던 수학책도 다 불타버린 거지.
근데 놀랍게 이때 중국에서의 수학 그래. 근데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중국 수학사도 한번 뒤져보긴 해야 되겠구나.
그렇죠.
나중에 하자.
네.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네. 그때 전쟁터 이후로 전쟁 이후로 남아 있는 수학책들 중 가장 오래된 책은 경선징이라는 님이 쓰신
예.
묵사 집산법.
묵사 집산법. 묵사.
네.
사유가 묵 집산법.
아, 제가 이걸 한자를 안 붙여드려서 이해가 잘 안 되시는구나.
아, 묵사 집산법 한자는 어떻게 되는데?
근데 제가 한자를 붙였어도 딱히 실패했어.
아, 맞아요, 맞아요. 뭐 그렇긴 네. 한데. 네.
묵사 집산법이란 책이
네.
지금 남아 있는 한국의 수학책들 중 가장 오래된 책입니다.
근데 이때 당시 수학책들은 다 천지인 이렇게 세 권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렇게요. 그렇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남아 있는 책이
예.
최석정이 쓴 구수략.
구수략.
최석정 님이 쓴 구수략.
구수략.
네. 아홉 글자입니다.
어허.
그 다음 책이 이제 저희가 오늘 소개해야 될 책이죠. 홍정아 님이 쓰신 구일집이란 책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역사서 중에 이 남아 있는 수학책 중에는 맨 나중에 쓴 책이네요?
아니요. 더 뒤에도 책이 있는데.
아, 이긴 있어요?
왜 우리가 홍정아 님을 주목하냐면
네.
이 구일집이란 책이 가장 뛰어난 수학책이고
내용이
네 그리고 그 당대에 쓰여졌던 중국의 수학책도 이제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네, 그 같은 시기에 쓰여졌던 중국의 수학책들보다도 훨씬 더 뛰어나다고 평가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홍정아 님이 대단한 수학자였을 거라고 짐작할 수 있는 거죠.
오케이.
하지만
알겠습니다.
자료가 없습니다.
아, 구일집이라고 하는
책만 있는 거지.
책은 있잖아요.
이 홍정아 그러니까 님에 대한 자료가 거의 없어요.
네. 자료가 있을 리가 없지.
그렇죠. 그리고 이 구일집은
네?
지금 서울대학교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럼
아무나 열람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아무나 보고 싶어 할 것 같지도 않습니다.
이걸 굳이 열람하려고 하지도 않을까요?
네네. 굳이 열람하려고 하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뭔가 이 실제로 그 홍정아님이 쓰신 구일집의 그 원본을 직접 마주하고 눈으로 본다면, 그러니까 엄청난 에너지와 기운 같은 걸 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서.
아.
한 번쯤은 열람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제가 가서 저 조콩무의 송쌤인데요 보여주십시오 하면 그 고서 창고를 들어가셔서 열어줄까요?
아니요.
안 해주겠죠?
네네. 아는 교수님이랑 같이 따라 들어가야죠.
그럴 줄 알았어. 네.
안 해주겠지.
네, 한번 보고 싶긴 한데 사실.
아, 진짜 수학 덕후가 저 정도는 돼야 돼 진짜. 반성 많이 한다.
한 번쯤은 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럼. 네. 일단은 근데 제가 실은 그런 마음이 안 드는 건
네.
이 수학책이 가지고 있는 위상이나 납득할 만한 어떤 이유를 제가 듣고 나서 난 후에는
알겠습니다.
뭐 그런 마음이 들지 안 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뭐 딱히 뭔가 찾아보고 싶은 마음이 없다. 그래서 좀 일단 그렇다. 네, 저희 포지션은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건데요.
네. 그러면 예.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우리가 준비한
예.
수학자 홍정아 님에 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현주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국내 최초, 세계 최초, 우주 최강 본격 수학 방송 적분이 콩나물 사는데 무슨 도움이 돼? 적콩물을 듣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제 수학자 이야기할 때 맨날 그러잖아요. 도대체 어디서, 언제 태어난 사람입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맨날 뭐 프랑스 파리에서 뭐 부르주아의 아들로 태어났니
그렇지.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저희는 드디어 얘기를 할 수 있네요.
아하.
조선에서 태어나신.
아하.
또 1684년.
아하.
숙종 10년. 중인 신분으로 태어나신 분입니다. 숙종 10년에 태어났는데.
예.
숙종은 어떤 왕입니까?
장희빈으로 유명한 왕이죠.
야이씨.
진짜 근데 이게 장희빈하고 홍정아님하고 무슨 연관이 있길래 뭐 이렇게 썰을 풀 게 없잖아 솔직히.
아니 그냥 숙종 얘기를 해달라는 거지.
아 그래요. 숙종
장희빈 숙종 얘기 유명하죠.
그렇죠. 너무나 유명하죠.
다들 아니까 얘기 안 해도 되니까.
아니 근데 실록에 네. 여성의 미모가 언급된 건 장희빈이
아,
유일해요.
아 그래요?
네. 그만큼 아름다웠대요. 그러니까 진짜 시대를 풍미한 여성이죠. 그렇죠.
엄청난
스캔들의 소유자.
그렇죠.
그러니까 1684년이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이 조선의 상황들이 그러니까 이런 스캔들이 일어날 정도로 이제 혼란의 시대는 아닌 거죠.
전쟁이 끝났죠.
예, 이제 끝나고 이제 어느 정도 무르익어가는 시기예요. 그래도 그렇죠. 뭔가 해볼 수 있을 만한 시기긴 했네요. 네. 네.
그리고 당시 뭐 유럽에서는 이미 미적분이 태동하고 있었던 시기군요. 네. 자는 여광.
여광.
네. 홍정아의 집안은 대대로 산학자 집안이었습니다.
그렇네. 봐봐. 이게 대대로 산학자 집안이니까 계속 이런 특정 신분들이 계속 세습되나 봐.
근데 그렇다고 이제 뭐 음서제처럼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시험을 쳐서 다들 합격하셨던 거죠.
아.
할아버지 홍서주,
홍서주님,
아버지 홍재원,
재원님
모두 산학 교수 출신입니다.
아...
종육품. 네. 홍정아도 산학 교수 출신이고요. 근데 홍정아는 이제 네 명의 동생이 있었는데요.
재하, 우하, 문하, 득하.
네. 그들도 모두 산학 취재에 합격하여서 산원이었던 거죠. 이런 경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오형제가다.
그냥 다 수학했던 사람들이네.
네.
모이면 맨날 수학 얘기하지 않아? 밥 먹으면 팍팍 깼겠다 진짜.
그래서 이제 홍정아가 이 구일집이라는 책을 썼을 때 동생들이 많이 도움을 줬을 것이다.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뭐 당연히 그랬겠다.
네.
뭐 이래나 저래나.
그리고 홍정아의 두 아들도 산학 취재에 합격했습니다.
아. 네. 그러면 결국에는 몇 대야 지금? 할아버지, 아버지, 홍정아 그다음 4대?
네.
어.
그 밑에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네네.
네. 뿐만 아니라 홍정아의 장인 어르신도
예?
산학 교수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산학자 집안끼리 결혼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한국의 베르누이 집안이다 이렇게 붙이기도 하던데.
아, 좀 다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그렇지. 여긴 어쩔 수 없어서 신분의 그렇지. 어떤 한계로 수학밖에 못했던 거고. 사실 베르누이 편을 들어보면 예. 아빠가 뭐 너 수학하지 마 이런데 이제. 기를 쓰고 수학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형제들은
아.
약간 느낌이 다르죠. 여튼 그래서 네. 베르누이 집안이라고 하는데
이건 조금 과하다.
과합니까?
네.
그런데 또 놀라운 정보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정보입니까?
홍정아의 집안은 남양 홍씨 당홍계인데요. 홍씨 하면 또 우리 수학으로 유명하신 분 있지 않습니까?
누구죠?
수학의 정석을 쓰신
아하!
홍성대 씨.
아하!
홍성대 씨가
어허.
이 홍정아와 같은 집안입니다.
오.
야, 이게 피가 있나 봐.
그러니까
다 나네. 야, 피가 있나 봐.
네.
어, 혹시 송씨 중에는 뭐 유명한 수학자 없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제일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홍성대 씨 따님도 사실 수학과 나오셨잖아.
그렇지.
이게 그러니까
뭐 있나 본데. 이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뭔가 있긴 있나 보다 피가.
베르누이 집안입니까?
아, 그래도 홍성대 씨가 가장 크게 성공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신의 이름을 따신 업적을 하나 만드셔야죠. 베르누이 정도 되려면 베르누이
아,
법칙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세상에.
아 맞네 맞네. 수학적 업적이 필요하구나.
그렇죠. 수학 책을 쓰셔서 부자가 되는 게 필요한 게 아니고.
아니면 수학계에 뭔가 이렇게 업적을 남길 만한 사람들을 지원해 주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홍성주 씨가.
네.
알겠습니다.
홍정아의
아, 근데.
홍정아의 관련된 정보는 이게 끝입니다.
아.
이게 중인이라서. 가게도 말고는 아무 정보가 없어요.
근데 이 정도 정보면 충분히 많이 이게, 조사한 것 같아.
이게 뭐가 충분합니까?
야, 충분해. 이 정도면 충분해.
흔해 빠진 스토리 하나가 없어.
아, 뭐 아빠와의 갈등이
이라든지.
있었다느니 뭐 누구랑 뭐 했다느니 뭐 어디로 가려고 했다가 못 간다느니
뭐 첫사랑이 차였다든지 뭐 그런 것도 없어. 그 언제 죽었는지도 몰라.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홍정아님이 네. 쓰신 구일집을 통해서
예?
홍정아님의 삶을 거꾸로 반추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유추다. 유추가 아니라 이 정도면 거의 소설이지.
소설을 써봐야 됩니다.
그렇죠.
네.
뭐 어차피 수학책 썼는데 뭐 자기 얘기 쓴 것도 아니고.
네. 네. 구일집은 총 9권의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일집입니다.
그렇습니다.
9구 하나 1집 9개를 네. 하나로 모았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1, 2, 3권을 천, 4, 5, 6권을 지, 7, 8, 9권을 인 이렇게 분류를 해놨죠. 그래서 이제 9권 제일 마지막에
예.
그 유명한 하국주와의 대담이 적혀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몰라. 아, 그 유명 그 유명한 하면 안 돼. 너만 알아. 너만 그렇군요. 유명해. 어.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나도 이제 읽어 가지고 좀 알았지 뭐. 하국 주면 나는 국 주면 그 국주밖에 생각이 안 나.
이국주?
그렇죠.
네. 그래서 구일집은 간단한 곱셈, 나눗셈, 분수 뭐 예. 이런 걸 시작으로 해서
네네네.
평면 도형의 넓이, 입체 도형의 부피, 심지어 원주율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원주율은 좀 진짜 놀랍더라.
원주율도 있습니다. 네.
아 진짜 놀라워.
네. 그리고 비례식,
비례식
그리고 수열,
수열에
관한 내용도 적혀 있고 천문학과 응계에 쓰인 수학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쯤 되면 솔직히 홍정화도 나름 천재과인 거야. 그 전에랑 좀 완전 질적으로 다른 수학책을 썼기 때문에
네.
이 정도 되면 천재과인 거지.
그렇죠.
심지어 책을 썼잖아요.
그렇죠. 책을 썼다는 것.
그럼.
대단하죠.
그러니까 책을 썼다는 거는 책을 뛰어넘는 지식을 갖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아 그리고 이게 제가 한자로 적혀 있는 걸 봤잖아요.
어.
지금은 숫자를 쓸 때 아라비아 숫자를 쓰니까 편한데
엄청 복잡.
한자로 이제 숫자를 써야 돼.
하나하나 써야 되니까. 어.
672를 한자로 다 쓰는 거야. 와, 그러면 이게 다섯 글자를 써야 되는 거지.
그렇지.
네. 우리는 세 글자만 쓰면 되는데.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 우리 막 그 뭐 예금 같은 거 하거나 이체할 때 한글로 쓰잖아요. 100
그쵸.
뭐 이런 거.
그것도 되게 불편하잖아.
나 되게 불편했거든. 숫자 뜩찍찍 쓰면 되는데.
근데 이걸 한자로 다 쓰셨다.
그렇다.
그리고 제가 되게 놀랐던 부분은 뭐냐면
예?
대학교 1학년 때 배우는 정수론? 네, 합동식 관련된 내용이 있거든요.
정수론의 합동식이 뭔 내용이에요?
전공자가 아닐까 모르죠. 하여튼 여기에 관련된 내용도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나라 지금 대학 때 배우는 그렇죠. 내용도 있다.
있다.
아, 상당한 수준이다.
그렇죠.
그렇다.
하지만 구일집에서 가장 뛰어나다고 평가받는 것은
예.
바로 다항방정식의 풀이법이 있는데
예.
이게 무려 10차방정식까지 적혀져 있습니다. 10차방정식까지 푸셨다.
근데 나 진짜 오래돼서 좀 기억이 잘 안 나긴 한데 네. 이게 오차인가?
네.
이게 안 풀린다?
근의 공식이 없죠.
그죠. 그래 불가해성?
네.
그죠.
그 얘기가 있었죠.
그죠, 그죠, 네. 그죠.
그게 근의 공식이 없다는 거지 일반적으로. 그 근의 근사각을 못 구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루트 써서 답을 정한 대충? 게 아니라 대략적으로 네. 그게 제일 가까운 값을 찾아내는 자신만의 방법이 있었던 거예요. 수치 해석적 방법이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그거를 이제 무려 10차 방식까지 풀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도 그러면 방정식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있네요.
방정식이란 말이 중국에서 온 거예요. 방정 네모난 사각형의 형태로서 방정식을 풀었거든요 예전에는. 그러니까 이게 산가지라는 것, 산대라고 부르기도 하고 산가지라고 부르고 하는 막대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걸 가지고 방정식을 푸는 방법이 있었는데
이걸
홍정화님이 제일 잘했던 거죠. 당대 최고였던 거지. 왜냐면
그대로 따지면 지금으로 상가지라고 하는 계산기를 사용한 거였네.
이쪽으로 보면 그렇죠.
그렇지.
그러니까 중국에선 주판이 개발되면서 상가지가 사장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만 남아 있었던 거야. 홍정화님 이걸 상가지를 가지고 수학을 매우 잘 놓으셨는데 이게 이제 이걸로 방정식을 푸는 자신만의 독특한 방법을 이제 만드신 거죠.
그렇죠.
그 얘기도 나중에 있습니다.
예.
네.
이건 좀 재밌어요.
그래서 이제 구일집이 가장 뛰어나다 이 부분 때문에.
그러니까 아마도 실질적으로 아마 그 이 홍정화님이 중국의 수학자 하국주라고 하는 인물을 만났나 봐요.
그렇죠.
이건 분명한 팩트인 거죠.
이것도 홍정화님이 구일집에 썼기 때문에.
그렇지. 그나마 알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때 당시도 이런 교류가 있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의 수학자 누가 왔다고 하는데 홍정화는 학문적 호기심이 많았던 분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책 썼지.
그리고 중국의 수학자라니까
그렇지.
내가 뭐 모르는 걸 알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라고
그렇지.
해서
대륙에 그렇죠. 누군가가 왔으니까 이제 한수 배우러 간 거예요.
그래서 하국주님과 만나는 것이
예.
구일집 제일 마지막에 적혀 있습니다.
진짜.
이 부분이 왜 사료적으로 중요하냐면 중국의 수학 수준과 한국의 수학 수준을 비교해 볼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렇죠.
네.
물론 이제 우리 입장에서 정리한 거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이제 기록으로 남아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예. 유추할 수 있었습니다.
1713년.
1713년
윤 5월.
아, 이제 윤 5월도 있어?
윤달.
그러니까.
네, 음력이겠죠. 13일에 하국주와 홍정화가 역사적인 만남을 가지게 됩니다. 오일러가 한 6살 때쯤 됐겠군요.
아 그래요. 네. 아,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1713.
오케이. 자,
하국주가 홍정화에게 묻습니다.
희한하게 하국주가 먼저 홍정화에게 묻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책이 이렇게 그냥 적혀 있어요.
그렇지.
네. 뭐가 없, 자세하게 소설처럼 묘사되어 있는 게 아니야. 그 화국주가 뭐 얼굴이 뭐 새까맣고 뭐 키는 컸고 내가 이렇게 말했는데 이런 농담을 주고받았고 밥은 먹었냐고 물어봤는데 밥은 안 먹었다고 대답했다 이런 말은 하나도 없고 바로 이렇게 물었다는 얘기밖에 없습니다. 물어봐주세요.
지금 사람 360명이 한 사람마다 은 한 냥 8전씩 내면 모두 얼마인가?
매우 간단한 곱셈 문제죠. 네, 360 곱하기 1량 8전 하면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홍정화가 쉽게 대답합니다. 648량입니다.
아, 암산했을까?
암산을 했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계산기가 없던 시절의 사람들은 이런 셈들 정도는 금방금방 했을 겁니다. 그래서 하국주가 조금 놀래죠. 좀 하는군, 자식. 조선의 수학이라서 내가 좀 무시받는데. 그래서 그냥 간단한 곱셈 문제 냈는데. 금방 대답이 나오네?
이제 패턴 다르게 또 물어보죠.
다른 문제 하면 됩니다.
쌀이 250섬이 있다. 500명으로 하여금 서로 나누어 갖도록 하면 한 사람이 얼마씩 갖는가?
이제 곱셈을 좀 하니까 나누셈을 물어봅니다. 지금 수준으로 보면 진짜 이게
그렇지. 초등학교 한 3학년이면 대충 계산하겠다.
그렇죠. 그래서 5마리라고 대답하죠.
그러니까 이제 안 되겠다 싶은 거야.
조금 더 난이도를 높입니다. 하국주 형님.
이렇게 묻습니다. 정사각형의 넓이가 225자이면 한 변의 길이는 얼마인가?
네.
야, 근데 이때도 이런 개념이 있긴 있구나.
그렇죠. 정사각형의 넓이가 225자. 한 변의 길이는 얼마인가? 루트 225를 구하라는 얘기죠.
그렇죠.
제곱근을 물어봅니다. 무려. 난이도가 이렇게 뛰어도 됩니까?
그리고 갑자기 훅 뛰는데요.
초딩에서 중3으로
애초에 홍정화는 이미 대학교 수준이니까 장난하냐? 말하면 하나씩 물었겠다.
15의 제곱이 이제 225니까 이제 15라고 쉽게 대답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거요?
넓이의 단위를 뭐라고 적혀져 있습니까?
자.
길이의 단위 뭐라고 적혀져 있습니까?
자.
넓이의 단위와 길이의 단위를 구분하지 않고 쓰고 있습니다.
그렇네. 네. 그냥 동일한 개념으로 그렇죠. 하는구나.
원래 센티미터를 제곱하면 제곱 센티미터라고 해서 넓이에 대한 달라져야 되는데
그렇죠. 여기서는 세제곱이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좀 신기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표현할 방법은 있네? 승이라는 단어가 있으니까.
그렇죠. 자승이다.
자승이다. 뭐 이렇게
뭐 했었어도 됐는데.
제곱승이다. 뭐 자의 제곱승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자라고 표현해놨네요. 그렇죠.
넓이의 단위도 길이의 단위랑 다르지 않았다.
자, 그리고 또 이렇게 묻습니다. 네. 크기가 다른 두 정사각형이 있는데 넓이의 합은 468자이다. 큰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작은 것보다 6자만큼 길다고 한다.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각각 얼마인가?
이야.
야, 이건 좀 물었다.
이거 중학교 2학년 애들 풀는 문제인데.
네. 그죠. 그 정도 맞아. 수준인 거죠. 네.
이건 변수 넣고 풀어야 되잖아.
네. 하지만 지금 중학생 정도라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수준의 문제죠.
그렇죠.
네. 그래서 홍정아님도 쉽게 대답합니다.
근데 이거 만약에 아이들한테 이 조금 이 어색한 단어들을 넣고 풀라고 하고 뭐 자는 뭐 어떤 개념이다 뭐 하면 애들이 이거 푸나?
풀지.
풀 수 있을까?
풀죠. 똑같 문제 패턴이 완전 똑같은데.
아, 패턴이 똑같구나.
그렇게 이제 홍정화가 18자, 12자 이렇게 대답을 하자 하국주와 함께 왔던 아제도라는 사람이 한마디를 거들게 됩니다.
하국주의 수학 실력은 천하에서 네 번째이니 네 번째는 어떻게 알아?
그러게.
자네 같은 사람들은 당해내지 못할 것이다. 또 하국주만 계속 문제를 내고 있는데 자네는 왜 한 문제도 내지 않는가?
그렇죠.
근데 우리 그 수학자 이야기 하다 보면 서로 문제 내면서 대결하잖아요.
그 옛날 그
그러니까
타르탈리아.
타르탈리아 이야기. 비슷하다해.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이제 그래 너희가 풀 수 있어? 뭐 이렇게 하나씩 내놔봐. 그게 희한하네.
이제 하국주가 자꾸 문제를 내는 걸 족족 잘 맞추니까 니는 문제 될 수 있어? 라고 이제 도발을 하는 거죠. 근데 천하에서 네 번째 실력을 가졌다. 이건 도대체 어떤 기준일까?
천하니까 자기들 기준이겠죠? 네, 중국에서 네 번째다. 뭐 이 정도.
그러니까 하국주의 수학 관련 벼슬이 네 번째 지기 정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거죠. 중국에서. 하국주의 상사가 세 명 정도 있었겠죠.
그렇네.
네. 그 얘기겠죠. 중국은 스스로 가운데 중자를 쓰는 나라지 않습니까?
맞네요, 맞네요, 맞네요.
자기가 곧 천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하지만 이때 오일러가 태어났고 이보다 전에 뉴턴과 라이프니츠가 미적분을 가지고 싸웠고 데카르트도 있고 파스칼도 그럼. 있고 기원전에 아르키메데스도 있고 그랬는데 천하에서 네 번째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홍정화가 하국지를 누르면 천하의 네 번째 수학자가 되는 겁니까?
그런가요?
그럼 세계 4대 수학자로 우리 등극해 줍시다.
아무튼 그래서 네. 이제 하국주 그러니까 중국의 입장에서는 뭐 네가 뭐 해봤자 뭐 얼마나 하겠어. 네. 내가 대국에서 네 번째야. 그래. 이런 변방 있는 소국에서 네가 뭐 얼마나? 야, 너 한번 내봐라. 그래.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홍정화가 이렇게 묻죠. 하국주에게 매우 무시무시한 문제를 냅니다.
첫 번째부터 이렇게 묻네. 아.
구 형태의 옥이 한 덩이가 있습니다. 그 안에 정육면체가 내접하고 있지요. 이 정육면체를 빼낸 껍질의 무게가 265근, 15냥 5전이고 껍질의 가장 두꺼운 부분의 두께가 4치 5푼입니다. 이때 정육면체의 한 변의 길이와 옥의 지름은 각각 얼마입니까? 와,
이거 지금 애들한테 풀라고 해도 풀어지나 이게?
일단 이 단위가 너무 어렵지 않니?
어, 단위도 문제 어렵고. 해석이 어렵지.
문제 네. 해석이 지금 네. 그림이 잘 안 그려지지. 네.
일단 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네,
구.
구 그러니까 구슬.
그 입체 도형이죠.
그러니까
그 안에 정육면체가 구슬. 꽉 들어차 있어요.
구슬 안에 네모난 정육면체.
그렇죠. 걔를 빼낸 나머지의 무게를 알려주고, 그리고 그 구슬 한쪽 표면에서 정육면체까지 내려왔을 때 두께가 길이를 알려줬을 때 네네. 이것을 풀어봐라 이 말이죠.
와 진짜 어렵다.
매우 어렵습니다. 어. 근데 이 문제가 이제 홍정화가 방정식에 자신이 있으니까 자기가 고안해낸 문제죠. 어디 있지 않은 문제.
그러니까
딱 들어도 앞에 문제하는 느낌이 완전 다르죠.
완전 다르잖아요. 어. 뭐 1차원적이지 않아. 뭐 되게 막 많이 베베 꼬놨어. 내가 봤을 때 평소에 갈고 닦아서 기다렸어.
홍정화가 하국주한테 별로
너 아니 안 들었나? 아무한테는 야 너 한번 와봐. 그 빈정상해 가지고 그 중에 난이도 제일 높은 거부터 물어본 거야. 근데 하국주는 밑에서부터 물어봤는데 얘는 그냥 바로 그러니까. 그냥 다이렉트로.
아니 좀 곱셈부터 또 물어보지 좀. 바로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냈을까? 예.
그러니 하국주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이 문제는 너무 어려워서 바로 풀 수가 없네. 내가 내일 풀겠네. 일단 한발 물러서죠.
이렇게 하국주가 말했다고 적혀져 있고요. 네네. 그 뒤에 홍정화가 구일집에 한번 더 거들었습니다. 네. 하지만 나는 답을 들을 수 없었다.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제대로 매기는 거죠. 네. 그렇죠.
이제 홍정화 승?
그렇죠. 압도적 승이죠.
네, 천하의 네 번째 수학자를 이겼습니다. 홍정화님이.
대단하셨대요. 내가 봤을 때는 네 번째가 이 정도면 세 번째도 못 풀 것 같지 않아?
그렇죠.
그렇죠. 네. 네.
하지만 하국주가 여기에 빡쳐가지고 네. 어려운 문제를 다시 냅니다.
그렇죠. 빈정상하죠? 네. 지름이 열자인 원이 있다. 으흠. 여기에 내접하는 정오각형의 한 변의 길이와 넓이는 얼마인가?
와, 갑자기 난이도를 확 올렸습니다.
그렇죠.
기하 문제.
그러니까 이 쉐리마.
지름이 십자인 원 안에 어허. 내접하는 정오각형. 한 변의 길이와 넓이는 얼마입니까? 근데 여기서 홍정화가 매우 놀라운 답변을 하죠.
그렇죠.
정오각형의 넓이는 원 넓이의 6분의 5배가 됩니다. 라는 답변을 합니다. 이거 어떻게 이걸 알고 있었지?
이건 맞는 거지.
네. 근사값으로 맞습니다. 네. 그래서 되게 대단한 수학자였다는 거죠. 네네. 정오각형의 넓이는 65자 5치입니다. 하지만 한 변의 길이는 알지 못합니다. 조선에는 아직 이것을 알 수 있는 풀이법이 없습니다. 라고 답변을 합니다. 이게 하국주도 한방 매긴 거죠. 네.
그래서 하국주 이렇게 대답하죠. 이것은 하늘의 둘레 360도의 방법이다. 정오각형을 다섯 개의 삼각형으로 나누면 꼭지각이 72도인 삼각형이 나오고 정오각형의 한 변의 길이의 반은 36도의 정현수이다. 네. 정현수는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네.
네. 정현. 발을정의 그 현. 사인. 직원으로 따지면 사인 코사인 할 때 사인. 그러니까 조선에는 아직 알려지지 않은 삼각함수의 개념을 들고 온 거죠.
그래도 있긴 있었네.
한 방 매기는 겁니다. 이게 홍정화가 생각보다 잘해. 그래서 화가 났어.
일단 나만 아는 비기를 하나 꺼낸 거지.
그치. 천하의 네 번째 내가 수학자인데 이 시골에 이 홍정화에게 당할 수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엄청 어려운 절대 넌 모를 걸 이런 걸 가지고 오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홍정화가 깜짝 놀라죠. 정현수라는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셈할 수 있습니까?
하구주가 이렇게 또 매겨요. 그 원리가 심화해야 바로 계산이 안 된다.
지도 모르는 거야.
근데 삼각함수가 근데 실은 그렇잖아.
표가 있어야 되잖아. 어, 원래.
표가 있어야 되잖아.
아 그래도 지가 알면은 이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계산한다는 말을 해야 되는데.
근데 지도 머물러버리는 거죠.
예, 지가 잘 몰랐던 느낌이 강합니다.
근데 홍정아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이거 찬스잖아. 내가 그렇지. 몰랐던 걸 드디어 발견했잖아.
그렇지. 배워야지.
배워야 됩니다. 이때는 네. 자존심을 좀
낮춰야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묻죠. 그 심오한 원리를 어떻게 배울 수 있습니까?
야, 난 여기서 이 단어를 만나게 될 줄 몰랐어. 그래서 하국주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기하 원본과 측량전이라는 두 책을 통해 배울 수 있다.
그치. 이는 중국에 있으니까 이런 책을 쉽게 이제 접하는 거야. 하지만 조선의 홍정화는 책을 얻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시 매달립니다. 어떻게 하면 그 책을 구할 수 있습니까?
하국주, 내가 중국에 책을 두고 왔는데 돌아가면 보내주겠다.
이 말을 믿을 수 있을까요?
아니지. 보내주겠어? 짜증나는데 안 주지.
이미 빈정이 상했어.
그럼.
구술 문제를 내는 게 아니었다고.
그러니까.
옥 문제를 왜 냈냐고.
그렇네. 중국 일단 책이라도 받고 나중에 얘기할 걸.
약간 이게 비위 좀 띄어지고 이게.
그러니까.
아 역시 대단하십니다. 아 이러면서 이렇게 비행기 붕붕 띄었다가.
그렇지.
저같이 미천한 것에 이렇게 좀 알려주십시오. 맞아. 이래야지. 아 이게 술도 한 잔 먹고 이제 코가 삐뚤어지면 이제 기하 원문과 측량전을 내줬겠지.
그렇지.
내가 있었을지 몰라.
근데 송쌤이 지금 지금. 홍정아랑 비슷한 거예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이거 해야 된대. 그게 그거지 뭐 이거랑 뭐가 다르니? 뭐가 달라? 자,
네. 그래서
네.
그러면 그 책은 없지만 그 책의 내용 중 중요한 몇 가지만 본보기를 좀 저에게 알려주실 수는 없으시겠습니까?
그렇지. 결국에 어떤 예시를 알면 이제 유추해서 알 수 있겠네.
홍정아는 하나를 알면 열을 아는 사람이니까 조금만 좀 알려줘봐봐.
그러니까 어떤 예시를 알면 전체를 뚫어보는 그런 힘이 있었나.
수학이란 게 원래 본질만 깨뚫어보면
맞아.
다 몰라도 되잖아.
하지만 하국주가 이렇게 비겁한 얘기를 합니다. 사실 나도 잘 몰라서 알려줄 수 없다.
잘 몰랐던 거야. 자기도 이제 어렴풋이 책으로 본 거지. 아직 마스터는 안 됐어.
근데 진짜 몰랐을 것 같긴 하다.
그죠.
그지. 맞아 맞아.
그래서 홍정화가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나라의 수학 수준, 우리의 수학 수준이 어느 정도 단계에 있습니까?
자네가 수학에서 이미 완전히 알고 있는 것은 열 중에 일곱 여덟이고 모르는 것은 둘 셋뿐이다. 앞으로 그다지 고생 안 해도 알 것이다. 그리고 하국주가 다시 이렇게 이야기하죠.
네.
산학자들의 여러 가지 이론 중에서 방정식의 이론이 극히 어렵다. 자네는 잘 알고 있는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이 방정의 이론이 방정식의 이론이 어렵죠.
그러니까 서구에서도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아벨도 오차 방정식의 근의 있니 없니 가지고 싸웠고 네. 갈로아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중국이 유독 어려워했던 이유는 그 산가지라는 것이 사장됐기 때문입니다.
궁금하네. 네. 한번 보고 싶긴 하다.
그런데 이제 조선만 남아 있었고 홍정화는 이 산가지를 가지고 10차 방정식까지 푼 방정식이 대가였던 거지. 그래서 이렇게 매깁니다. 홍정화가. 방정식의 이론은 그다지 어렵지 않은 중급 정도의 이론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아, 이때도 또 낮췄어야지. 대국의 수학자가 모르시는 걸 어찌 소국의 저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조선은 폼생 폼사야 그냥. 그러니 맨날 주구장창 그 막 그런 명분 갖고 싸우는 거라 실리 추구를 좀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홍정화가 자신 있게 산대를 쫙 펼쳐가지고 네. 이렇게 이렇게 푸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네. 그래서 하국주가 이렇게 얘기하죠. 야. 중국에는 이와 같이 계산하는 도구가 없네. 내가 중국에 가져가서 자랑을 해도 되겠느냐?
라고 하니까 홍정화가 어째게 안 좋겠습니까? 사실 이때 중국 사신한테 거슬리면 그냥 목이 날아나는 거 아닙니까?
그냥 대국이니까.
그죠. 그냥 이 중국 사신이 마음에 안 들어서 왕한테 나 이거 안 해줘, 쟤 죽여 이러면 죽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그때는 더 심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숙종 캐릭터 자체가
맞아요.
장희빈한테 놀아났을 정도였으면
뭐 뻔하죠.
그랬겠죠. 그래서 홍정화가 흔쾌히 산대를 내어주자. 고르고 골라서 좋은 것만 얌체처럼 40개를 골라서 가지고 갔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중국 좋은 일만 했네.
그리고
책은 못 받았지.
그렇죠. 책을 받았다는 내용은 굴집에 없습니다.
받았으면 썼겠지.
그렇지.
당연히 막
그런데
삼각함수 얘기 막 나오고 막 정현수 얘기 나오고
몇 해 뒤 하국주가 약속을 지켜서 그 책을 나한테 보내었다. 이런 내용은 전혀 없다. 먹튀다. 역시 빙자물 거슬리게. 아니면 아, 그 책을 주시면 제가 담배로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물물교환을 했어야지.
아, 전략적 사고가 안 되네.
안 되겠어 이거 참. 네. 이게 이제 9.1집의 하국주와의 대담이 적힌 내용이 끝입니다.
그래서 하국주와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야기합니다. 네. 자네들의 이름을 써놓고 가시오. 내가 중국에 와서 조선의 수학을 알리겠다. 진짜 이게 그냥 그냥 하기 좋은 말이다. 그냥
이쯤 되면 이제 한국 수학사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하국주가 중국에 돌아가서 진짜 글을 남겼는지 홍정화라는 말을 남겼는지 그 당대의 수학 체제를 뒤져봐야 되겠죠.
그렇지.
그런 거 안 하겠죠.
아니 한 사람 있을 것 같긴 진짜? 한데.
한국의 수학체는 참 불모지네요 정말. 수학사도 그렇고.
아 근데 수학사를 공부하려고 하면 한 학기 정도만 공부하면 얼추 뭐 다 나오겠는데.
뭐 자료 별로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어찌 보면 할 수 있는 영역도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여튼 이 홍정화님은 당대 네 번째로 뛰어났던 하국주의에 밀리지 않았다. 그 정도 뛰어나신 분이었고 방정식의 대가였다. 라는 사실만큼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뛰어난 수학자가 있었다는 것. 홍성대님의
조상이었다는
조상님이었다는 것.
수학의 피는 흐른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기억합시다. 이런 대단한 수학자가 있었다는 것.
그렇네.
네. 얘기하면서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아, 저는 오늘 이제 녹음을 하면서 진짜 네. 반성을 많이 하게 되네요.
네.
에이, 제가 이제 다음에는 세계사랑 국사 공부를 좀 하면서.
네. 안 할 거잖아, 근데.
아니, 진짜 할 거야. 근데 아니, 제가 아는 게 진짜 너무 없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무슨 링크가 딱 걸려가지고 이 세계사 연표랑 국사 연표가 이렇게 비교되는 무슨 자료를 파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택배로 오고 있는 중이긴 한데 여하튼 이제 벽에다 좀 붙여놓고 이제 역사적 상식이나 이런 것들 좀 챙겨서 여러분들한테 좀 더 필요한 이야기들을 적확하게 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다. 이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오늘 방송 일단 먼저 깊은 사죄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정답?
네.
하지만 만회할 기회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만회할 기회를 만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한국의 수학자를 한 명 더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또 있습니까?
그분은 1922년도에 태어나신 분입니다.
1922년도?
네.
오. 근데 22년도 정도면 내가 할 말은 많아.
아 정말요?
아, 그럼요.
그때 역사는 좀 압니까? 근현대사에 좀 강합니다.
근현대사에 강해.
잘못했네 내가.
그러니까.
참고로 이제 그분은 얼마나 대단하냐면 그분의 이름을 딴 수학 용어가 있습니다.
어?
그 정도로 대단하신 분입니다.
세계 수학사에?
예, 적혀져 있습니다.
아, 우리나라 수학자 중에 네, 그런 사람이 네, 있어요?
있습니다.
오~
궁금하다, 궁금하다.
다음에도 나올래?
한마디도 안 하시다.
나온다는 얘기 팍 안 나온다? 아, 그래요. 참.
어떠셨습니까, 참. 오늘?
네?
보경님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방송이요?
네네.
아, 네 저는 진짜 강의를 듣는 마음으로 네, 잘 듣고 갑니다.
네. 뭔가
네.
우리 책 많이 샀다는 얘기만 안 있어도
네네.
대차게 깠을 건데.
아~
그저
그저
저는 고개만 숙이겠습니다.
아,
다음번에 책 나오면 또 제가.
제 생각 왠지 네. 다음에 한 번 더 출연하시면 그때는 네. 대차게 계속 까이실 것 같습니다. 이 방송이 누군가는 까여야 이게 사는 방송이기 때문에 아무튼 그렇네요. 오늘 방송 어떻게 들으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후원해 주신 분들 소개해 드리고 네. 방송 마쳐볼게요.
라라디
라라디
이인숙
이인숙
러브 JY31 복돌 아빠
복돌 아빠
이지숙
이지숙
정재봉
정재봉
설거지
설거지
정창현
정창현 호드
라라디
네.
여기까지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저희는 수포자메일 사용하고 있습니다. soopoja@gmail.com soopoja@gmail.com입니다
네 메일 많이 보내주십시오.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요.
네이버 오디오 클립도
제발 좀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인스타그램도 있습니다.
아~ 오 인스타그램도 있어요?
이게 반응. 네.
예. 어... 계정 메일 어떻게 됩니까?
그냥 적공부 치면 나옵니다.
예, 적공부 치면 나오고 수포자 네. 밑에 하이픈 빈이죠. 빈?
네, 레드빈.
레드빈. 네. 예, 레드빈입니다. 예. 뭐 별건 없고
우리는 사칭 계정을 누가 만들 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네. 조건부가 인싸치면 저희밖에 네. 없습니다. 예. 뭐 딱히 뭐 엄청난 것들은 아닌데 아주 소소하게는 올리고 있어요. 예. 네. 자, 국내 최초, 세계 최초 우주 최강 본격 수학 팟캐스트 조건부. 지금까지 라이프 아티스트 수포자들의 대변인 정담이었습니다.
네, 송쌤이었습니다.
네, 김보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Tap your feet, keeping time to a beat of a song while you're singing along, harmonize with the rest of the guys. Yes, try as you may, you just can't get away from mathematics.